오늘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바벨론 포로된 삶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되는 것에 대해서 빗대어서 오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된 데서부터 해방되리라 한 그 예언의 말씀은 이미 스가랴서가 쓰여진 당시 때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과거 바벨론 포로된 데서 해방되고 구원된 사건을 빗대어서 미래를 예언하는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방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시는 사건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포로로 잡힌 것과 같은 열악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자는 누구일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메시아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즐거워하고 크게 외치라, 크게 소리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겸손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지금 상황은 포로로 잡힌 것 같은 그런 미저리한 그런 상황이지만 너희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야 된다. 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그 구원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공의를 베풀러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그 메시아는, 오실 예수님은, 구원자는 공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란 말은 정의란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들부터 정의롭게 이렇게 대접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보면은 힘없고 빼기 없고 돈이 없다고 정당하게 정의롭게 대우지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재판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정의가 아니죠. 요즘에 한국의 뭐 최신실 사건 때문에 굉장히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때 그 얼마 전에 최경위 한두달 전에 그 최경위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박 대통령과 연관된 그 정윤회 씨그 비선 실체의 그 문제를 수사하던 담당자, 그 최경략 경위가 그 문제를 파헤치자. 그것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청와대와 그 정부 기관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 최경련은 결국은 견디지 못해서 자살했습니다. 왜냐면은 자신은 청와대와 그 정부 기관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서 절망해서 자살한 거예요. 그 자기 형들 이야기 들으면 하고 그 모든 것그 상황을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유서에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저널리즘, 이것이 언론인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부디 잊어버린 저널리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자기의 억울한 사건을 바로 좀 파악해서 한국의 정의가, 공의가 좀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할 사람은 당신 언론인들밖에 없습니다. 그걸 부탁한 거예요. 정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때는 이런 억울한 문제를 바르게 판결해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공의가 실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메시아, 구원자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구원을 베풀려고 오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벨론으로부터 지배당한 그 상황을 지금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이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시러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죄악으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포로된 자를 구원하시러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 세상에 죄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된 자,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된 자를 구원하고 해방시키러 오신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로 메시아가 오시는 것 10절에 보면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말과 그 말에 말이 끄는 병거를 없애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필수적인 활도 끊어버릴 것이다. 칼도 없앨 것이다. 그 말이 뭐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뭐 미사일이나 탱크라든지 이런 총이라든지 포탄이라든지 이 가장 중요한 전쟁 무기들을 다 없앨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더 이상 필요가 없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므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로 만들 것이다. 그것을 지금 빗대서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시는군요. 왕으로 오시는데 우리를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10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신대요. 나귀는 보통 장군들이 전쟁으로 나갈 때 타는 짐승이 아닙니다. 나귀는 사실은 전쟁에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냥 그게 못을 짐을 지우고 허드렛 일을 시킬 때만 필요한 것이 나귀잖아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성취된 예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죠. 보통 전쟁을 하려면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말을 탑니다. 그래야만이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말은 힘을 상징하죠. 권위를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성으로 입성할 때도 말을 타고 당당하게 입성합니다. 힘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타고 힘과 권력으로 우리를 통치하려고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오시지 않고 힘과 능력이 하나도 없는 비천한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귀를 타고 오십니까? 우리를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빵 베풀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들고 병도 갑자기 낫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 거 아니냐? 사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반짝할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다 사람들이 의심하고 다시 되돌아가요. 예수 믿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이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진심을 믿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나귀를 타고 보잘것없이 볼품없이 그렇게 오십니까?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최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채율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하는 분이다. 이 채율을 한다는 말은 공감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가장 비천한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가장 비천한 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아주 비천한 마구간에 태어났습니까? 이 세상에 돈 없고 약한 가장 비천한 자를 공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을 때 왜 온갖 거짓 증거와 모함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습니까? 이 땅에서 온갖 거짓 증거와 모함을 받고 그래서 고난을 받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공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꼭 경험을 했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경험하기 전에 이미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 내 사정은 당신은 몰라.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무리 말로 이래도 당신은 알지 못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제가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지 예수님 알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아니다. 내가 이미 다 경험했다. 봐봐라. 내 삶을 돌아봐라.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요. 그게 바로 은혜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을 베풀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그 메시아는 서로 대적에 대해서 싸웠던 그 모든 나라들에게, 이방에게 화평, 평안을 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까지 온 세상을 위한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 땅에 온 세상에 평화와 구원을 베푸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설명하는 것이 13절에서 17절까지 쭉 나타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열방을 주께 굴복하게 할 것이다. 이 굴복하게 할 것이다를 우리가 좀 더 이야기 쉽게 얘기하면은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13절 맞습니다.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다로 당길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시온아, 하나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와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기서 헬라 자식을 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멀리에 사는 이방 백성들까지도 그들이 주 앞에 굴복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13절에 헬라 자식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 영어로 그리스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사실은 야완의 자식입니다. 이 야완이 누군가 하면은 그 구약에 노아 있잖아요. 노아 아들 중에 야벳의 후손입니다. 이 야벳의 후손이 야완인데, 야벳은 그 그리스, 지금 그 그리스 지방, 그 그리스의 사람들의 조상이고, 그 야완은 그 그리스 그 지방, 그 서쪽에 있는 그 전체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은 멀리 있는 민족들도, 이방 민족들도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주 앞에 굴복하게 만들 것이다. 주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것입니까?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활과 칼과 같이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13절이에요. 여기 13절을 보면 활을 삼고, 뭐 화살을 삼고, 칼을 삼고, 활, 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칼과 활은요, 더 이상 전쟁 무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49장 2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다시 말하면 이사야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칼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 앞으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셔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잘 드는 칼과 같고 활과 같게 만들어서 그들이 주 앞에 굴복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그 날카로운 칼이 되겠고 활이 되겠고, 그래서 그 심령 속에 찔림 받아서 주 앞으로 돌아오고 주 앞에 굴복하게 만들었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같이 비천한 자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영적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오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번개, 14절에 보면은 번개, 뭐 회리바람, 나팔 이런 것들이 팍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번개가 치고 회리바람이 불고 막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웅장하잖아요. 두렵습니다. 구약에서 번개와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런 것들은 바람 소리가 나고 구름이 또 함께 있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theophany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하심. 메시아가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 나팔 소리는 전쟁할 때도 불지만요, 안식일이 시작됨을 알릴 때 나팔도 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큰 축제의 날에 모여서 축제가 시작될 때 그때도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당신의 백성을 13절에 호위, 14절에 호위하게 될 것이다. 호위한다는 건 defend, 방어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 친히 방어해 주시고 protect 해 줄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임할 때는 축제가 있을 것이다. 15절에 17절. 15절에 17절을 보면 무슨 뭐 전쟁하고 피가 튀기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비유를 사용해서 사실은 그 축제를 하는 것, 만찬을 베푸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15절에 피를 마시며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 뭐 피 묻은 제단 모퉁이 등등 말들, 이것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포도주로 큰 축제를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단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를 사단을 무찔러서 그 사단에게 죄에 속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호위 방어해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축제를 벌리는 그런 일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구원함이 있고 메시아가 오실 때 17절에 형통함이 있다. 그리고 아름다움이 있고 풍성한 음식과 포도주가 있고 강건함이 있을 것이다.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제를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것에 빗대어서 포도주를 베풀며 큰 축제, 연회를 베푸는 것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메시아가 오실 때 전쟁이 아닌 평화를 가지고 오시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전쟁 하나의 비유를 빌려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큰 축제를 여는 그것을 비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묘사하는 그 포도주가 있는 만찬은 우리 신약에서 뭐가 생각납니까? 성찬식, 주의 만찬. 성찬식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그것을 상징하죠. 그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단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이 성찬식은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가리킵니다. 계시록 19장 7절.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람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우리를 호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가운데 이 땅에서도 축제의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궁극적인 축제의 삶, 완전한 축제의 삶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 최종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축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좀 더 중요한 것. 자, 이러한 평화와 구원을 주시는 겸손의 왕이신 메시아를 기쁨으로 맞이할 자가 누구인가? 이게 사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1절,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자입니다. 이렇게 평화와 구원을 주시는 겸손의 왕이신 메시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물 없는 구덩이에서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말이 뭔가 하면요 죽음으로 내쳐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서는 도무지 올라올 수 없는 그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그 안에 물이 없습니다. 음식은 물론 없죠. 물이 없으니까 시간만 좀 지나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30장에 보면 요셉이 이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기 이복 형들에게 이야기하자 그들이 그들의 미움을 사서 형들이 요셉을 나중에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완전 죽을 고비에 처해졌습니다.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넣어집니다. 당시 시드기야 왕이 유다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하라고 그러죠. 너희는 그냥 바벨론에게 그냥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다. 그러나 너희들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냥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 그 예언을 하니까 시드기야 왕과 그 신하들이 그걸 듣다가 화가 나죠. 아니 이 상황에서 온 백성들을 마음을 격려해를 판에 어떻게 마음을 도로 격려하지 못하고 끌어내리냐고. 그래서 당장 잡아가지고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건져지죠. 그래서 애굽 총리로 팔려갑니다. 애굽 종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애굽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온 가족들이 고향 땅에서 기근으로 죽게 됐을 때 그 가족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때 당시 시드기야 선지자의 환관이었던 아벳멜렉을 통해서 다시 건지움 받게 됩니다. 나중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아벳멜렉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예요. 살면서 억울한 구덩이에 던져짐 같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예수 믿음으로 언약이 백성이 된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구덩이에서 건지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자가 다시 건지움을 받게 되는 것은 언약의 피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은 피로 세워집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동물들을 쫙 쪼개놓습니다. 그런데 언약 맺은 계약 맺은 당사자가 쪼개진 동물 사이로 다 같이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둘 중에 이 언약이 파괴하는 사람은 이 동물과 같이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죽음과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절대로 파괴할 수 없는 것이다. 스스로 맹세합니다. 그런데 그 누가 싹 지나간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아브라함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이 싹 지나갑니다. 너가 언약을 파괴할 때 그에 대한 벌을 내가 받을 것이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은혜잖아요. 내가 받을 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이 피로 준행합니다. 피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번제를 드리고 서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담아가지고 반은 번제단에 뿌리고 반은 그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8절에 출애굽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가 성찬절 할 때 마가복음 14장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같은 말씀, 언약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왕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자, 속죄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자입니다. 그게 첫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구원과 평화의 상징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하면은 비록 삶은 마른 구덩이에 빠졌으나 소망의 포로가 된 자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 이 12절을 보십시오.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 지니라. 갇혀있으나 소망은 품은 자들아, 너희는 보장. 이것이 요새를 이야기합니다. 보장. 요새 우리 개역 성경에는 요새로 다시 좀 쉽게 번역했습니다. 다시 한번 fenced city입니다. 성벽으로 둘러쳐진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적들로부터 보호가 있는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 보장입니다. 그래서 갇혀 있는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나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라 갚을 것입니다. 주의 메시아의 오심을 경험하고 그 구원과 평화와 함께하심과 호위하심과 그 축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는 누군가 하면 먼저 언약의 피로 예수를 믿게 된 자. 그다음 한 가지는 소망을 품는 자인데 이 소망을 품기 위해서 하는 것이 먼저 주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보장 요새로 돌아올지리다 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아무리 언약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없고 인자하심을 맛볼 수 없고 그 다음에 호유하심, 보호하심을 맛볼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제를 맛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고 그래서 침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를 맛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심과 임재와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없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조건이 보장으로 하나님의 fenced된 그 fenced city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결국 뭘 하게 되면은 소망을 품게 된다라고 12절에 소망. 근데 이 소망을 11절에 소망을 품은 자 NIV 영어 성경은요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은 prisoner of hope 소망의 포로된 자로 번역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소망의 포로된 자. 사람이 왜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삶이 힘들어서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있으면요. 지금이 힘들어도요. 이길 힘이 있습니다. 이겨납니다. 결국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소망을 품은 자, 소망의 포로된 자, 소망의 포로가 된 자라는 말은 약속하신 왕이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마른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삶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삶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소망의 포로가 된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 8절, 9절, 10절에서 보여줍니다. 소망의 포로가 된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들어보십시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 사람의 눈을 보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 삶이 참 힘들고 미주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삶은 마른 구덩이에 빠진 것 같으나 그 내면은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소망의 포로가 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 주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앞에 돌아온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어떻게 그 속에 소망을 주시고 소망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가?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 부끄럽지 아니한다는 말은 NIV 영어 성경은 또 다른 말로 실망시키지 아니한다. 소망은요 결코 바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그것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피를 당하지 않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이다.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과거형을 썼습니다. 부정과거형, 즉 예수를 믿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과거, 예수를 믿을 때 그 사람이 이미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라고 설명할 때는 그 동사를요, 과거에서부터 부어진 그 사랑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오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그 perfect, 완료형, 헬라 완료형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부어졌는데 그 지금까지 계속 부어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어집니다. 성령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믿었다고 할 때로 성령께서 일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면은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은 성령께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소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소망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간절히 바라는 기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네가 뭐 잘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냥 감상적인 그런 낙관론입니다. 어떤 근거가 없어요. 기대는 어떤 근거가 없이 막연히 바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하는 소망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예요. 주 앞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언약의 백성이 되고 주 앞으로 돌아와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부어집니다. 다른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되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하는 소망이 있게 되는 거죠. 결국 보장, 요새로 돌아온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신의 마음속에 부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은 마른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삶을 살지만은 성령께서 내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하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소망이 생겨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삶은 절망과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서 소망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사는 것처럼 절망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소망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피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에게 하실 일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사는 것처럼 절망 속에 살았으나 그래도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망을 버리는 것은요, 믿음을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을 버리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다는 말은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는 말이에요. 쭉 앞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보장으로 fenced city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깨닫게 되고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소망의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포로가 아니라 소망의 포로가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 말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